예, 부족한 종을 귀한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7mm짜리 아주 작은 너트가 하나가 없어서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이유 때문에 커다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너트가 하나 없는 데서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커다란 문제들도 뭔가 처음부터 커다란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데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아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불편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함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일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하게 신호등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납을 허리에 차고 산소통을 메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산소통을 메고 납을 차고 물속에 들어가야만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거짓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고 참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호등을 건너가고 싶을 때 건너가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산소통을 메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처럼 위장한 유혹입니다. 유혹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면 결국은 더 큰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다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실수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세상의 유혹을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를 찾아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내게 더 많은 권력이 생기면, 내게 더 많은 재물이 생기고, 내게 더 많은 명예가 생기면, 아니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 삶에도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한 발 한 발 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도 세상에서 자유함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로 위장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아버지 집에 거할 때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한 가지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대신에 나도 나가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나도 아버지처럼 돼서, 나도 아버지처럼 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나도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같이 함께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4살 된 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이 녀석이 그게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날 귀찮게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졸졸졸졸 따라다니지를 않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 녀석이 뭘 하는지 봤더니요, 혼자서 수영장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낮은 그런 수영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녀석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빠도 혼자 수영장을 다니니까 나도 요 정도는 30cm 되는 데는 혼자 다닐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녀석이 넘어졌습니다. 물은 깊지 않았지만 넘어지니까 물을 먹는 겁니다.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아빠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도 혼자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 문제가 생겨납니까? 넘어졌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유혹에서, 죄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자유함을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자유함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을 향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정말 세상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축복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누렸던 축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그 삶의 궁핍함이 찾아오다가 그 마지막에는 결국 종이 돼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은 탕자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자유로 위장한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살도록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탕자가 재산을 모아 아버지를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서 떠나 세상 가운데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나에게 붙여 산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산. 보십시오. 자유함을 찾아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함을 찾아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자유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술이나 때로는 드라마나 때로는 이성이나 때로는 쇼핑에서 자유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갑갑한 현실에서 자유함을 찾아 시작한 행동인데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가까이 하던 그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기분 좋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삶이 다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져버린 다음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도울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도울 곳이 아무것도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적인 삶으로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굶주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굶주림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멈춰 서셔야 합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빨리 달려가기만 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일단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한번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면 처음부터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내비게이션은 잠잠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잠잠한 시간 동안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내가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먼저 내가 있는 자리를 찾아야만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도 잘못된 길을 향해 열심히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멈춰서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곁에서 떨어져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 가까이로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켜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염 열매를 좀 더 많이 가졌거나 주염 열매를 좀 더 적게 가졌거나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직 내 손에 주염 열매가 있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돼지우리 안에서 더 많은 주염 열매를 갖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눈앞에 주염 열매만 찾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주염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방법,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단 하나,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려던 우리의 눈을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너 이렇게 바쁜데, 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께로 가겠느냐? 네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봐라.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현실에 충실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누가 지금 예수 믿고 사냐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혹에 빠져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다가 주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또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린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냐? 너처럼 큰 죄인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아버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너 안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자기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죄가 더 크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면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내가 걸려 넘어진 그 돌멩이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보게 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걸어가야 합니다. 돌이킴은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아내와 연애를 7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안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아내랑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누곽에 물 빼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는 부모님하고 살 때 비누곽에 물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요. 비누곽에 물이 차 있으면 거기 있는 비누가 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그 물을 반드시 목욕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하면 빼놓으라는 거죠. 아내가 몇 번이나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듣긴 했는데 그 습관이 쉽게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바뀌지를 않냐 그러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난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 처음 다투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다투고 나서 가만히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투게 되었을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죄를 향해 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마치 달려오던 자동차가 멈춰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멈춰서서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가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순간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탕자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태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다음에 죄를 향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낙심만 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킴은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돌아오는 중에도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중간에 얼마나 많이, 아 이제 그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말고 딴 데로 가는 것은 어떨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비록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었고 관계가 어려워졌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마음 먹고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며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한시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나가 봤을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이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남자 유대인들이 막 달려가서 발목이 보이고 발바닥이 보이는 건 스스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가 망신당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함께라는 의미의 컴과 고통이라는 의미의 패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겠습니까?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상처도 다 입었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 거지 같은 모습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모습이 세상에 더럽혀져서 아무리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을 기뻐하시면서 전력으로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돌아온,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단 하나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너 내 재산 갖고 가서 다 날려버리지 않았냐? 한마디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떠나기 전과 동일하게 한마디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기 전이나 다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나 동일하게 이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재산 다 떠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실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떠했다. 과거에 넌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잃었던 내 딸이 지금 내게로 돌아왔다. 그 사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혹시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기분 좋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혹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혹시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고 계시다면 아버지의 아들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집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